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염승숙 작가님, 최동민 작가님과 함께 오늘 조혜진 작가의 환한 나무 꼭대기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네. 이제 홍천에 내려간 강희가 네. 심터 기도원이라는 팻말을 발견하게 된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신이 절에 들어갔다가 다시 속세로 나왔던 그런 경험을 또 기억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네.
회원을 돌보면서도 회원이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서 다 버리고 절에 들어갔던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은 딱히 적절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네.
강희는 어땠냐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우울증이었고 약간 조금 습관적인 자해를 하시던 그런 분이어서 늘 그런 소동에 휘말렸던 유년기를 가지고 있었고 시를 쓰고 싶어 했지만
네.
자기에게 있는 재능은 굉장히 얄팍한 것이고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언어 쓰레기와 같은 그런 비관적인 허무함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그녀의 일부가 하수구의 구정물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녀의 모든 것이 그리 될 거라는 비관적인 허무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간 이유라면 그것뿐이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걸 참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날들을 그 마음들을 가볍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네요.
맞아요. 뭐 단 몇 마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이 소설에서도 유난히 굉장히 담백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은희경 작가님이 이 소설을 읽고 너무 좋았던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절에 들어가야 했던 너무나 끈끈하고 절절한 절박한 사연을
네.
써놓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읽었는데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은 한 인간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네.
그 인간의 죽음이 자신의 대학 동창 간병인으로서 바라봤던 환자잖아요.
네.
그마저도 임종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 도입부부터 자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회원은 통증이라는 이름의 손님이 빠져나간 아주 평온한 상태였다라는 진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죽음을 목도한 자의 어떤 쓸쓸한 허무와 허기와도 같은 비극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면서도 담백하게 진술되어 있어서 또 다른 질감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덤덤하면 거기서 오는 또 그 먹먹한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뭔가 결이 이렇게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규정하는 게 편하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쵸.
그런데 저희가 이런 출가 같은 거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맞아요.
어떤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되게 많은 결의 네. 연결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인데 그걸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물어보면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규정 짓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이 소설을 보면서 하게 되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희가 출가했대라는 소문이 정말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퍼지지만 강희는 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큰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순환하는 대자연 속에서
네.
너무나 한낱 미물처럼 느껴지고 구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그 이야기까지 모르는 동창들도 많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출가했다더라. 그런 상태라더라. 그렇죠. 이렇게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과거의 순간들까지 이렇게 회상을 하게 만든 곳이 이제 지금이
심터
기도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고 혜원이 너무 깜짝 놀라요.
뜻밖의
강희가.
인물?
네.
강희가.
네.
아, 강의가요. 저 왜 이럴까요?
맥락상 다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협회님들.
회원님 죄송해요. 네. 어쨌든
회원님이 첫 문장에서 네. 네, 지금은 강의입니다. 네.
네, 맞아요. 강의가 누굴 만나는지 혹시 예상이 되실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기도원이니까 보통은 뭔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맞아요. 다른 네. 대사가 들리죠.
그렇죠.
아. 누굴까요?
뭐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구도자도 아니고요. 탈영병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탈영병.
네.
근데 이것도 이 소설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 사실 탈영병이라는 거대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탈영병을 만났다라는 게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탈영병의 대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배가 고프다는 그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봐서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게 파악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약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을 탈영병이라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분 이런 걸로만 네. 이렇게 먼저 말을 해버리면 저희도 고정관념 속에 빠질 수가 있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사로 이렇게 먼저 들으니까 아 배고픈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를 이렇게 읽어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되게 섬세한 그런 손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강희가 네. 홍천에 내려와서 할 수 있었던 산책 혹은 소일거리라는 게 시내에 가서 백반이나 국밥을 먹고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버스를 타고.
네.
그 식당에는 늘 틀어놓는 뉴스 채널이 있어서 탈영병 관련한 뉴스를 보긴 했던 거예요. 강희가.
네.
그래서 순식간에 등 뒤에서 철컥거리는 쇳소리가 들리니까
네.
너무 두려우면서도 그 탈영병인가? 내가 지금 그 뉴스에 나왔던 탈영병과 만난 것인가? 라는 정말 너무나 혼재된 두려움을 네. 순식간에 느끼죠. 그런데 그 탈영병을 보면서 강희가 생각했었어요. 차씨성을 가졌구나. 혜원의 아들은 아니구나. 지금 너무 혜원의 아들을 향한 그 존재의 무게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네.
아들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탈영병이 만나서 먹을 것 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강희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방에 있었던 먹을거리 다 꺼내놓고도
네.
집에 돌아갔을 때 그 탈영병이 뭐 해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갔을 때 온갖 먹을거리를 챙겨서 다시 기도원에 와요. 주먹밥도 만들고요.
두려움보단 약간 다른 감정을 느끼나 봐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 혜원의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국적을 회복하고 군에 입대하고 탈영을 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오만 가지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난 이 굶주린 청년 무언가 굉장히 절박한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심정에 이 청년을 마주했을 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싶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절한 마음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가져가죠.
탈영병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런 강희의 행동.
이 주먹밥 바구니를 그 산 비탈에 놓고 한참을 강희가 숨어 있을 때 탈영병이 나와서 그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말한 거예요.
저도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럴 때 강희가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헤아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여태 비혼이고 늘 혼자였던 인생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간병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돌보지만 끝끝내 그 삶의 그 생의 마지막을 목격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 떠나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마저도 굉장히 고통의 무게에 짓눌린 그런 환자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쓸쓸하고 약간은 조금은 이 비극적인 허무에 계속 강희가 휩싸여 있기 때문에 탈영병까지 마침내 목도하고 또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참 뭔가 신의 장난 같기도 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뭔가 밥을 주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약간 그 강희가 출가를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뭐 밥을 굶을 일도 없고 근데 사회로 다시 나오니까 어쨌든 집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가져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탈영병에 탈영병도 어딘가 이렇게 소속돼 있다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엿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아 그래서 뭔가 밥을 이렇게 허겁지겁 뭔가 먹을 걸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떤 처지이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상대, 타인을 향한 연민이 네. 사실은 굉장히 숭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밥을 내어주는 장면이 참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탈영병은 그러면 귀대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강의의 집엔 TV도 없기 때문에 네.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거든요.
아, 뉴스 통해서 네. 또 알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뭐 탈영병에 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그 종업원 분에게 네. 혹시 탈영병과 관련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전혀 무슨 소리 하냐는 듯 대꾸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또 손쉽게 잊혀져 버린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버린 그런 또 실망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강희는.
그래도 강희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크게 맞아요. 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혜원과의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너는 암 걸리지 말고 병원 아닌 데서 좀 편하면 좋겠다. 편하게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 너의 마지막이. 나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너만은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어. 이런 또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강희랑 혜원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심터기도원에 갔던 것도 뭔가 혜원이 믿는 신에게 혜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맞아요.
마지막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터기도원이 이렇게 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맞아요.
거의 다 비어있고 탈영병도 만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작가님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을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뒤에 탈영병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남겨둔 건 아닌가? 그게 뭔가 작가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점으로서 이어져 가다 보니까 그 혜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넌 아프지 말고 그렇게 말했던 것도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말인데 일상적인 그냥 대화고 이런 건데 그것조차 기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서로에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느껴져서 그 기도원이라는 그 장소 자체는 굉장히 의심연스럽고 지금 다 아무도 없고 하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모를 그런 인간미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희가 혜원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왜 기도해? 라고 하니까 혜원이 대답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필요하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소설의 마지막 부분까지 도착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이야기도 좀 알려주시고 또 여기서 인상적인 문장 발견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읽어주세요.
네. 저는 이 화난 나무 꼭대기의 마지막 대목이 네. 참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 문장을 읽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벤치에 누웠고 느티나무 사이로 수면인 양 찰랑거리는 여름밤을 올려다봤다. 나뭇가지 무늬로 조각났지만 전체이면서 영혼으로 가닿는 밤이었다. 시간이 좀 더 흐르자 구름 속에 숨어있던 꽉 찬 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그란 달은 이곳과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처럼 보였고 덕분에 그녀는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달빛은 나무 꼭대기부터 환하게 물들였다. 버스는 오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이 이제 시내에 나왔다가
네.
자정을 넘기게 되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환한 달빛이 걸린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소설의 첫 도입부를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소설의 첫 도입부에는 강희가 혜원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통증이라는 손님이 빠져나간 통로 같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강희는 버스 정장 벤치에 누워서 정말 달빛이 걸린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면서 동그란 다리야말로 이곳과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처럼 보였다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통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님이 빠져나간 통로처럼 남겨지는 생의 마지막을 보이고 또 강희는 그간의 구도와 구원은 너무나 무쓸모의 허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끝끝내 마지막에는 환한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조차 저 달빛처럼 환해지고 싶은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어떤 다른 세계로 이어진 통로를 좀 엿보기나 하는 듯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인간의 욕망은 그토록 비극적인 허무에만 가닿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환해지고 싶은 마음을 또 양가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혜진 작가가 이 작품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환한 나무 꼭대기라는 제목이 사실은 좋은 시인의 시 제목에서 빌려온 것인데 애초에 이 소설을 쓸 때 제목이 신과 인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너무나 커다란 보편의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스스로도 굉장히 버거웠었는데 강희가 이 허름한 버스 정장에 앉아서 누워서 환한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면서 서서히 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이정표 삼아서 이제 비로소 첫 문장을 떠올렸고 소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아주 처음에 이 북클럽의 시작에 이야기했던 혜원이 죽었다라는 첫 문장이 어떻게 작가의 내부에서 태동했을까 이런 경로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동민 작가님은 어떤 부분을 좀 읽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 중간에 나오는 강희가 이렇게 절에 갔을 때 절을 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계기 그 부분의 문장이 짧게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흑한 줌을 보면서도 구도를 생각하라고 은사스님은 말하곤 했지만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 앞에서 인간의 구도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 생각은 그때껏 그녀가 절에서 찾아낸 유일한 진실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게 뒤에 이렇게 마지막 문장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버스는 오지 않았다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버스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문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고 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왜 버스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앞에 나오는 그 환한 그 달의 모습들 이것과 대비가 되면서 아 버스가 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절망하지 않겠구나.
이 달이 떴다는 거는 달은 또 지게 될 테고 그럼 또 해가 또 뜨게 될 테고 그러면 버스는 다시 오게 될 테고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이 흑한 줌을 보면서 강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흑한 줌을 보면서 아 인간은 뭐 이렇게 더 깊은 어떤 사유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어차피 우리 자연은 계속 순환하고 있고 우리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냥 거기에 흐름을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그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다시 내려가는 그런 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버스와 흙이 굉장히 좀 닮아있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져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재밌네요. 해석이네요. 뭔가 오지 않는 버스가 이제 절망이 아니라 기다림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네요.
지금 181685님이 소설 속 이야기도 늘 새롭지만 작가님들의 시선, 해석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두 작가님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따뜻한 해석과 목소리 참 좋아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나라님은 저는 이 작품이 최근에 읽은 단편소설 중에 으뜸으로 좋았어요. 선명하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온기와 달빛 같은 위안이 느껴지는 작품이었거든요. 좋은 소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달빛 같은 위안이라는 표현이 참 멋지네요. 네.
작가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러네요. 따뜻한 해석과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괜찮은 목소리로 네, 회복하셔서 할게요.
지금 얘기 조금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얘기하다가 그러게요. 조금 목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진짜 북카페가 이런 곳입니다.
네. 그럼 속 하고 가시면
두 시간 더. 네. 오늘 북클럽에서 조혜진 작가의 환한 나무 꼭대기 이야기 나눠봤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NCI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사연 보니까 벌써 짐작을 하고 누가 오는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거.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글로벌한 손님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네요.
또 부담되네요.
네,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북클럽에 동민 작가님이 또 미리 섭외한 한 분의 예술가가 오시는 거죠. 네. 초대장을 들고 오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누굴까요?
오늘 뭔가 날씨랑 딱 맞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사시는 곳의 날씨가 오늘 날씨 같지 않을까.
네. 굉장히 차분한데 오늘 날씨 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흐리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고
뭐 흩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런 날씨로 유명한 나라가 하나 있죠.
영국.
네, 그렇죠. 영국은 그런 걸로 좀 유명한데 네.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 사시는 소설가 한 분을 초대를
아니 뭐 사실인데요. 영국에 사시는 소설가인 네네. 것은 사실인데 그분이
근데 너무 레벨이 높은 분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초대했던 게스트분들을 보면
그리고 단지 오늘 날씨를 예측해서 영국에 산다는 이유로 이분이 오신 건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끝내고 그냥 차나 한잔 같이 마시고.
영국에서 오셨죠? 이러면서.
그렇죠. 티세트는 가져오셨죠? 이렇게
티세트까지 갖고 오라고요?
네. 우리 윤고은 작가님이 그 애프터눈 티세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분이랑. 너무 쑥스럽네요. 지금. 근데 우리 카페인분들은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모셔온 작가님은 가즈오이식으로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또 노벨상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저는 뭔가 소설을 내지도 않았는데 괜히 겸손해지네요. 노벨상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네. 그렇죠. 셋다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아까부터 왜 두 손을 모으고 있죠? 왜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쌀쌀해서 그런가요?
저는 애프터눈티에서부터 모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나 이러면서. 근데 진짜로 우리가 차 마시려고 만난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조혜진 작가의 소설 환한 나무 꼭대기를 얘기하다가 가즈오이식으로 씨를 이렇게 또 모시게 됐다는 게 어떤 결인가요 이게?
또 가즈오 작가님과 함께 이 작품을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해봤고요. 그 가즈오이식으로 작가님의 작품 중에 저는 이 작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를 보내지 마.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버 렛미고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게 SF 소설.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클론이 나오는 인조인간이 나오는 그런 소설인데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캐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캐시가 간병인입니다. 강의처럼 간병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캐시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이분이 바로 클론이에요.
간병인이 바로 클론이다.
만들어진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클론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꼭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독자도 몰라요.
슬픈 지점인데 이게 그렇죠. 독자도 모르고.
그렇죠. 독자도 한 중간까지는 전혀 모르고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즈오이식으로 작가님이 만든 이 세계에서는 클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클론의 역할이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기 기증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로 이렇게 클론을 만들어놓고 내가 어디가 아플 때 장기 기증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좀 목적지향적으로 탄생한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슬픈 설정이기도 하고 이게 슬픈 이유는 이 캐시라는 분도 그렇지만 간병인이라는 직업도 있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있고 굉장히 인간과 너무 똑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단지 목적이 다를 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슬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캐시라는 인물과 이 조혜진 작가님의 작품에 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닮아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가장 닮아있는 부분은 어떤 허무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점이었거든요.
허무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난 나무 꼬대기에서 강희 같은 경우에는 삶의 많은 순간들, 그러니까 출가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출가를 한 후에도 그렇고 네. 간병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 굉장히 허물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처럼 보였어요.
네.
뒤에 홍천에 가서는 좀 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 허무가 지워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워지는 순간이 혜원과 같이 그 자신의 임종을 상상해보는 그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임종 마지막을 맞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강희가 했던 거는 어떤 정류장에서 눈이 이렇게 내리는 그런 정류장에서 이렇게 파묻히듯 이렇게 임종을 맞는 네.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상하는 순간 뭔가 허무가 지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냥 말하자면 삶의 엔딩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려보면서 엔딩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허무가 사라지는
오히려
네 그런 모습이 네.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강희는 아, 이 삶이 계속 이렇게 유한하고 계속 길어지고 엔딩이 없고 이런 점에서 허무를 느끼는 그런 캐릭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과 캐시의 그 지금 상황도 약간 네.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오늘 초대해 온 가조의식으로 네. 작가님의 약간 트릭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를 보내지마의 캐시를 클론으로 설정하는 데는 좀 이상한 역설이 있죠.
네.
사실 클론이나 인조인간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건전지만 갈아끼고 이러면 계속 살 것 같죠.
그렇죠. 보통 인간이 죽음을 고민하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 작품에서 반대로 나오는 거죠.
네.
클론은 죽습니다.
네.
장기를 기증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 거죠. 근데 장기를 기증받는 인간은 기증받으니까 그만큼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오히려 더 유한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클론인지 누가 인간인지 그런 본질이 좀 바뀌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클론이 자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삶의 유한함을
그렇죠.
인식하고 고민하게 되고 인간이 이제 무한한 삶을 그렇죠. 향해서 가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 나온 어떤 캐시라든가 토미라든가 네. 등장인물들이 복제 인간이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로서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자신의 인간으로서 주어진 어떤 생명이 언제 어느 때 그 박탈될지 모른다는
네.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품지도 못한 채로 자신이 클론이라는 사실마저도 뒤늦게 이제 선생님, 루시 선생님인가요? 그 선생님에 네네네. 의해서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밝혀지게 되고요.
네, 그런 비밀스러운 설정들이 인간이 자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복제 인간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네.
또 그것을 또 가차 없이 빼앗는 설정이 무서운 설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허물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냥 보통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도 허물을 지울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거죠. 허무와 권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을 때,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때 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 소설에서 표현하는 것은 기존의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간들은 잘 표현도 잘 안 돼요. 잘 등장도 하지 않고.
맞아요.
뭔가 그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공산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클론들이 이 삶이 내 삶인데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애쓰고 삶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고민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작가님 모두 삶의 유한함에서 허물을 느끼고 삶의 무한함에서 허물을 느끼고 삶의 유한함에서 그 허물을 지울 수 있는 답이 있지 않나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엔딩과 이런 것들은 다 결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이 허무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네. 이 소설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 있잖아요. 설정들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보내지 마에서
네네, 나를 네. 보내지 마에서 이 복제 인간들이 헤이셈이라는 섬에서 기숙학교에서
네.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18살이 돼서 이 학교를 나가기 전까지.
네.
제가 재밌게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건강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클론의 주인들이 아프게 되었을 때 이제 대체되어야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재밌었던 부분은 수학, 과학 공부하지 말고 그림 그리고 시를 써라 예술 활동에 매진해라 뭐 이런 설정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어떤 복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 마치 예술가의 기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부분도 재밌었고 근데 그마저도 이제 등장인물 중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시를 잘 쓰는 인물들도 있지만 또 다른 흥미와 자질을 가진 복제 인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환한 나무 꼭대기의 마지막 장면도 보면 이렇게 자연의 순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앞에서 흙의 이야기도 했지만 뭔가 순환되는 건 인간이 순환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은 그대로 순환되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엔딩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이 두 작가님이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가 사라지고 권태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한 감정이고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쪽으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된 부분이 있어요.
재밌네요.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화요일에 북클럽 풍성하게 채워봤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까지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빗 최의 This and That is Life.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이렇게 염승숙, 최동민 작가님과 함께 조혜진 작가의 환한 나무 꼭대기를 또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까지 모셔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영국에서 들으시다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닌가요?
놀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가 있다고? 이런 느낌을.
덩달아 저희는 또 겸손해지는.
왜 또 손을 모으죠? 네. 다음 주 북클럽 책 예고를 드리면서 이제 북클럽을 마무리해볼까? 오늘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다음 주.
다음 주 우리 북클럽 관련한 책은요. 장은진 작가의 소설입니다. 외진곳이라는 소설이고요.
네.
당신의 외진곳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어요.
당신의 외진곳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는 장은진 작가의 외진곳을 네, 미리 읽으실 수 있으면 우리 카페인분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외진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북카페 인스타그램이 이제 팔로워 수가 어제부로 이제 2021, 저는 이게 자꾸만 그게 숫자가 네 자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섯 자리, 여섯 자리 되길 바라지만 네 자리이다 보니까 자꾸만 2021년, 2020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제부로 우리가 2022년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은 지금 이미 미래에 가서 우리를
언팔할까?
아니요. 지금 한 명으로는 아니요. 한 명으로는 끄떡 없습니다. 지금
끄떡 없다고요?
한 명으로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하실 건 아니죠? 한 명 나간다고 뭐 과거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명도 소중해요. 네, 어디 가지 묶어둘 거예요.
한 명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자, 그래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다음 주 책도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보시고 다음 주에 읽고 오시면 더 좋고요. 그냥 오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두 분 이제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왁스의 황혼의 문턱, 싸이의 언젠가는. 북카페 문 닫을 시간입니다. 스탬프 찍어 드릴까요? 고모가 유기한 쇼핑백이 이곳에 있는 한 유실물센터는 세계의 그 어떤 곳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공간으로 남게 되리란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없어도 무방한 덧없는 조각일 뿐이란 것도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슬펐다. 조혜진 작가의 소설 사물과의 작별 중에서 오늘의 문 문장 스탬프까지 이렇게 찍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북클럽에서 조혜진 작가의 소설을 함께 이야기 나눈 기념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조혜진 작가님 소설 한 편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거기서 몇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사물과의 작별. 언젠가 우리 북카페에서 유실물 이야기로 문화센터 채웠을 때 그때도 살짝 얘기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한 화자가 그 기한이 다 지나가도 사람들이 되찾아가지 않은 유실물들이 보내오는 마지막 조난 신호 같은 것을 자신의 고모에게서 발견하고 고모의 과거로 함께 들어가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읽어드린 문장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너무 미미한 이 세계의 필수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조각이 또 나를 증명하는 오롯한 것이 되기도 하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주 먹먹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그 조각들을 함부로 지나칠 수가 없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장 이렇게 찍어드렸고요. 화요일 영업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배나리님, 고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생방이라 너무 좋네요. 오늘은 아가가 아파서 집에서 죽 만들며 듣고 있어요. 마음만은 같이 산책할게요 하셨는데요.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녹음 방송일 때 숙성 방송일 때 그 사연을 주셔서 제가 다음날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은 날 잘 보내셨죠? 마음만은 항상 생방이든 숙성 방송이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약간의 지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 제가 이 문장 스탬프도 또 손글씨로 써서 올리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또 우리 스튜디오 밖으로 지금 나가신 과거 지향적인 분들 몇 분이 언팔하면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나요? 2023년인 것 같은데 두 명이 나가면 2021년 한 명이 더 나가면 2020년 이렇게 해서 불안감이 있어서 우리 카페인 분들이 최대한 멀리 네, 먼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북카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샘 옥의 Choose to Love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